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리스 터키 성지 학습 중에 계십니다. 십계명 시리즈가 진행되던 중에 한 주 쉬어가게 되었는데요. 몇 계명까지 했죠? 6계명까지 했습니다. 그죠? 십계명 다 암송하시죠? 네. 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한번 들으면 안 까먹을 방법으로 한번 점검해보죠. 제 1은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제2는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3은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 지키면 죽을사. 좀 심한가요? 제5는 내 부모를 홍경하라, 오만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좀 무섭지만 살육, 이렇게. 제7은 가늠하지 말라, 77 맞게, 이렇게 하고.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주로 팔로 하겠죠? 발로 할까요?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입구,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제10은 내 이웃의 소유, 집을 탐하지 말라. 뭐 10, 집, 비슷하게 계획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이 데칼로그, 이것은 하나님 열 가지 말씀이라는 원래 그런 뜻인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계명자를 붙여서 이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좀 차가운 계율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천국 시민의 그 가치를 부여해 주신 블레싱입니다. 십계명은 블레싱이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죠. 이 구약의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또 요약하고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써보면 우리가 참 사랑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거 정말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사랑을 잘 실천해서 여러분 구원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자체가, 또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 자체가, 때로는 좀 캥기는 마음이 있는 자체가 구원 받은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순서인데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순서에 뭐가 걸려있냐면 그 십계명을 향한 그 우리의 마음, 그 태도가 거기서 결정됩니다. 이 순서는 출애굽 그 공동체뿐 아니라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천국의 가치를 이제 깨달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완성되죠?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이 성취되고 계명이 완수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다른 이야기들,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들, 아주 유혹이 될 만한 그 매혹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 고린도와 흡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로마 제국의 아가야라는 그 주의 수도였고요. 유명한 무역항이었고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종교의 본산지였습니다. 도시 중심에 위치한 대형 그 원형극장에서는 근육질의 남자들의 아주 각종 스포츠 경기가 펼쳐지고 또 아리따운 여인들의 화려한 공연이 연중 펼쳐졌습니다. 고린도시가 내려다보이는 그 고린도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그 여신의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그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상주하면서 제사의식을 겸한 매춘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약 성경 시대의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문화가 개방적이고 아주 다원적인 그런 종교들을 수용하면서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학자는 고린도에는 돈과 술과 종교와 성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고린도의 다운타운에서 만들어지는 그 왜곡된 사랑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비틀린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 고린도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아주 음란한 제사를 드리면서 몸과 마음을 홀랑 빼앗겨버린 그런 이야기들이 세속의 고린도 그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그 공동체에게 그 압력처럼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뭐 그때 그곳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문화도 한번 돌아보시죠. 뉴욕의 뮤지컬이나 헐리우드의 영화들, 뭐 드라마들, 그 대중가요들, 뮤직비디오, 그 모든 문화적인 현상들이 세속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문화들입니다. 왜곡된 사랑, 비틀어진 사랑, 비정상적인 사랑이 대부분이죠. 오늘날 대중문화의 스타들은 어찌 보면 그 시절에 고린도의 신전의 여사제들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바치는, 심하게 보면 그런 예식들을 계속하여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그 문화 현상의 이면에는 아주 세속적인 그 문화의 이면에 매우 종교적인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매우 세속적인 것과 매우 종교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세속의 고린도에서 구원받은 그 고린도 성도들은 다운타운과 그 신전의 그 왜곡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들려주는 그 사랑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왜곡된 사랑의 이야기에 노출이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하여 파당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의 은사와 또 그런 신분에 대해서 시기와 원망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최고급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도 없는 음행 사건이 벌어지고 술에 자주 취하거나 세상 법정에 고소하거나 형제를 모욕하거나 돈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하여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양의 은사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에 계속 연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마음속에 모셨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계속하여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듭나고 성령을 마음에 모셨다는 그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어이없고 미숙하고 유치한 사건들이 계속하여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저절로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행함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와 악의 영향력은 아주 집요한 것입니다. 세속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압박을 가하면서 깔아먹고 정복해올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이야기, 그 왜곡된 사랑의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언어가, 행동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 순간, 칭의의 그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오래되었는데 성장이 엄청 더디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생각을 내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드라마나 신문의 사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나를 더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사랑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 귀한 되시기를,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이에 두고 그 앞뒤로 12장과 14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은사들이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런 많은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각양의 은사들은 교회를 섬기라고 각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도시에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사는 원래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은사는 주인께서 주시는 거고요. 그걸 받는 사람은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맡겨주셨다는 것은 많이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명과 사역들을 맡겨주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저 감사하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이것을 행해야 됐는데 이것으로 자랑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의 그 다운타운에서 넘쳐나는 그 왜곡된 사랑의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부여받은 그 은사들 사이사이에도 삐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관계 속으로 삐집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진정한 사랑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막 죄로 또 다른 어떤 왜곡된 이야기로 코팅이 되어서 그것이 막 안 보이는 상황처럼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더 큰 은사를 좀 더 원해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은사는 충분한데 그 은사를 작동하는 방식이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지금 바울은 천사의 말 같은 아주 유려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방언을 좀 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화 같은 그 상상인데요. 천사가 내 귀에 와서 이렇게 막 아름다운 얘기를 막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감동 없으십니까? 그런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서 팅커벨이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들려준다. 막 되게 막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 그런 말을 하면 내 귀에 대고 꽹과리를 치는 거, 깽깽깽깽깽깽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그 어떤 천사의 말도 소음이다, 시끄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언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예언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예언은 아주 훌륭한 청중을 완전히 그 큰 감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설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산을 막 옮길 만한 그런 믿음, 그 최고의 설교, 최고의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사랑 없이 그것을 행하면 nothing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 말씀하실 때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 없이 그것을 행한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면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 자기들을 아주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자기를 성령이라고 칭하는 그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주 세계적으로 그런 종교 천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지 정말 진정한 사랑을 구현하는지를 잘 주목해서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로 자처했던 통일교회 문선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였다가 독립했던 JMS 정명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문선명한테서 쫓겨났다가 그 퇴출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막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요즘 제일 핫한데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성령으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었는데 요즘에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요즘 수감 중인 이재록 씨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혀 사랑 없이 퍼포먼스를 행하다가 열매 없는 모습으로 다 드러나게 된 그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3절은 구제와 순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신의 전 재산을 도네이션하는 놀라운 수준의 헌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아주 놀라운 수준의 순교를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로또 맞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특별한 상황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나고 놀라운 상황이 우리에게, 나에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 없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보면 내가 전부를 도네이션하면 거기에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내가 불구덩이에 나를 던져서 순교하면 그 모습에서 영적인 감화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없이 악을 쓰고 십계명을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에서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훌륭했던 바리새인의 모습보다 그 세리의 모습이 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는 사랑의 캐릭터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사랑은 무엇이다라는 그런 형용사형이 아니라 사랑은 무엇무엇한다라는 동사형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상이 아니라 실천이다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그 사랑의 행동이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하여 반복되어 일어나야 되고 계속하여 개발되고 성숙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캐릭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또 훈련이자 사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면 참습니다. 그래서 잘 참지 못하면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아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 왜곡된 사랑의 이야기들이 교회를 막 기회어잡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리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 두 편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리지만 아주 치밀하게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계시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도 자녀를 참아주어야겠고 우리의 이웃을 기다려주어야겠습니다. 지금도 옳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오래 참음이 시간의 관점이라면 이 온유함은 태도의 관점인데요. 오래 잘 참아놓고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그리고 뒤집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뒤집었는데 뭐 그런 생각하시죠? 혹시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게 뒤집으셨어요.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청결 기사를 보시면 15절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여기에서 예수님 성질 부리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잘 보세요. 자기 안에 성질이 있으면 성질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나 양을 손으로 이렇게 모는 게 아니에요. 채찍으로 할 수 있죠. 노끈으로 만든 채찍, 아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죽 채찍이 아니라, 아니, 갈고리 있는 이런 채찍이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동물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 다음에 돈상.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해. 돈 있는 상을 발로 빵 차가지고 쨍쨍쨍쨍쨍쨍쨍 쨍그랑쨍그랑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 보세요. 돈을 쏟으시고 그 다음에 상을 엎으십니다. 돈이 있는 상이 막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앞권은 그 다음인데요. 비둘기를 한번 보세요. 이 비둘기를 엎어버리거나 비둘기를 쫓아버리면 날아갈 거 아니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그죠? 예수님은 엎어도 온유하게 엎으셨다. 이렇게 사랑은 온유하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해보면 되겠습니다. 셋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속적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테마가 시기심이죠. 그래서 뭐 몇십 부작 드라마가 시작돼도 제일 첫 편에 보면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시기심이 딱 생기는 거죠. 그게 발단이에요. 남 잘 되는 것, 남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게 이 시대의 문화이거든요. 드라마이기 때문에 좀 과장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우리가 듣고 보는 뉴스에 신문에서 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재현되고 있으니까요. 시기심으로 얽히고 설킨 삼각관계, 오각관계 이런 게 드라마의 기본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까지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발도 안 씻겨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시기심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잘해도, 조금만 더해도, 조금만 수고해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알아줬으면 하고 생각하고 안 알아주면 섭섭합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것이 남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막 쇼업하는 것, 예,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Nothing이에요. 이런 Nothing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곱하기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이에요. 0. 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 죄의 시작이죠. 사탄이 교만의 선봉이었고요. 아담이 그 교만 때문에 에덴에서 실패했습니다. 바벨의 저주의 이유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시 꽤 존경받았던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교만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맨날 예수님만 만나면 혼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랑은 높은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섯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무례히 행하다, 어허 무례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예의를 못 지키는 그런 상황을 쉽게 예상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너무 쉬워요. 그냥 드러나게 되고 혼나게 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 경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예의 있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용히 떠나니까요. 그냥 상처받고 말없이 조용히 공동체를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여나 내가 윗사람이면 내가 좀 무례하게 아랫사람한테 행한 것이 없는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사도가 그랬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셨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섬기게 될 때 그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는 천국 같은 그런 공동체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났던 그 헤세드의 경험을 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꼭 그럴 필요가 없는 더 힘 있는 자가 자발적으로 아랫사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그 헤세드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전 그 뒤집어 엎은 거 예로 들지 말라고 하셨죠? 좀 전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분노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것은, 짜증내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생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성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우리 정직해 집시다. 있잖아요. 있다고요. 그런데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견이 다른 경우는 언제든지 누구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성을 내면 사람을 잃게 되거나 모임이 깨지거나 심하면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홉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악한 일을 하려고 계획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당한 악한 일, 내가 당한 배신, 내가 상대방의 그 잘못을 내가 이렇게 막 경험한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막 보복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실수와 배반을 가슴 깊이 묻어두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다 용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범접하기 힘든 그 경지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은 열 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극렬한 고통이었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할 당신의 그 백성들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버텨내신 겁니다. 열한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열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열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요. 열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모든 사랑의 캐릭터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절정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핵심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의 각 계명을 지키려고 애씀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기댐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께 의지하며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사랑의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의 이야기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살리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십계명이 어디에서 처음에 세워졌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때 십계명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그 그림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언약과 같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지금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처음에 제가 그것이 계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 내가 책임질게, 이것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거 다 실천하면 부인 삼아줄게, 그거 다 실천하면 내 백성 삼아줄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사신 것이에요. 그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주파수를 놓치고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에 왜곡된 사랑의 이야기에 주파수가 잡히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우리의 생각을 쏙 빼먹게 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상이었던 그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교만의 탑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심각한 징계를 받았던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탑을 쌓으려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사랑으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계속하여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의 지뢰들이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나의 의, 우리의 자랑이 아주 뻥뻥 터지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그저 계명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종교적인 계율이 되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좀 내가 잘한 것 같으면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십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계명에서 그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계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렸고 살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또 때로는 세속의 고린도 같은 이런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첫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우리 신약 통독을 함께 해나가며 함께 이루어가는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을 다 드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감격하고 그 이야기에 기대어 우리의 삶이 멋지게 살아내어지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